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시편 46편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음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첫 찬양은 주 나의 피난처입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14장. 그때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헤롯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나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헤롯은 오래전에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와 사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요 하고 여러 번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헤롯의 생일이 되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과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해주었다. 헤롯은 헤로디아의 딸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자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 이렇게 말하게 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받쳐서 이 자리로 가져다 주세요.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여러 손님들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헤로디아의 딸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베어오게 하였다.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헤로디아의 딸에게 주니 소녀는 그것을 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죽음을 거두어다가 묻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 가서 이 일을 알려드렸다. 예수께서는 요한의 죽음에 대해 들으시고 그곳을 떠나 배를 타고 혼자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이 소문을 듣고 여러 동네에서 나와 걸어서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 가운데 있는 병자들을 낫게 해주셨다. 저녁이 되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이미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먹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 없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빵과 물고기를 내게로 가져오너라. 그러고는 사람들을 풀밭에 앉으라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들고 하늘 우러러 감사기도를 드리셨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다. 제자들은 그 빵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먹고 남긴 것을 모아 담으니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다. 음식을 먹은 사람의 수는 여자와 어린이를 빼고도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사람들을 헤쳐 보내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서둘러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에 먼저 가 있으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는 무리를 헤쳐 보내시고 난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 날이 저물었는데도 예수께서는 그곳에 혼자 계셨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탄 배는 이미 뭍에서 멀리 나가 있었는데 거슬러 불어오는 거친 바람을 맞아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이 탄 배로 오셨다. 예수의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유령이다 하며 겁에 질려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여, 정말로 선생님이시면 저들은 물 위를 걸어서 선생님께 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리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가 물 위를 걸어 예수께 다가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을 보고 덜컥 겁이 났다. 그러자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예수와 베드로가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멎었다. 배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께 경배하며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닿았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알아보고 예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가까운 여러 마을에 두루 알렸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을 모두 예수께 데리고 왔다. 그들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나았다.
주와 같이 기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노라 들리 꼭꼭꼭꼭 창이는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꽃꽃꽃꽃장이는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하지매.
예수님이 30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습니다. 요한, 내게도 세례를 주시오. 요한은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강물에서 나오자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예수님의 머리 위로 내려앉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로다. 그러나 이 소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우레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배고파하고 있을 즈음에 마귀가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법이니라. 예수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물러나지 않고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 계속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 높은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조금도 다치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마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다시 예수님한테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고 꾀었습니다. 마귀의 모든 꾀를 물리친 예수님은 광야에서 돌아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사랑을 제일로 여기셨습니다. 천국은 아이들처럼 사랑과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모두들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에겐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까운 가나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이를 돕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먹고 마시는 사이에 어느덧 준비해둔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님은 그 집 하인들에게 6개나 되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젠 그것을 손님들에게 대접하라.
네? 이건 물인데.
하인들이 놀라서 독 안을 들여다보니 그 안에는 어느새 물 대신 포도주가 가득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로마군의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어서 가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황송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나으라고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요.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고는 제자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여태껏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보시오. 하인은 깨끗이 나았을 것이오. 백부장이 집에 가보니 하인은 정말 말짱하게 나아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마을을 지나가실 때의 일입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서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관의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젊은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자 유대나라의 지도자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도대체 예수란 자는 어떤 사람일까? 선지자인가? 마법사인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묵고 계실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중풍에 걸려 누워만 있던 사람도 들꽃에 실려서 그곳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예수님 곁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지붕 위에 데리고 올라가서 지붕과 천장을 뜯고 환자를 줄에 매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려보냈습니다. 환자는 지은 죄를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든 몸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그대의 죄는 용서받았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죄를 용서하다니.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율법에 의하면 죄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으려면 제사장에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병든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자 누워만 있던 병자는 언제 아팠나는 듯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호숫가를 거닐고 있는데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가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저의 어린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급히 야이로네 집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당신의 딸은 벌써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오.
회당장의 집 사람들이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등 세 명의 제자만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자고 있을 뿐이다.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소녀가 정말로 벌떡 일어나 걷자 부모가 매우 놀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조용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곳까지도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길 잃은 양떼처럼 생각되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어느덧 날이 저물었습니다.
선생님, 날이 저무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희가 먹여주도록 해라.
예수님의 대답에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제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누가 먹을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아라.
제자들이 조사해보니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물고기를 들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음식은 나누어 주고 또 나누어 주어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무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떡과 물고기는 12바구니나 되었습니다. 다음 날 또 모여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리라. 사람들은 즐겁을 했습니다. 사람을 먹다니?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흩어져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으나 곧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12명의 제자를 특별히 뽑았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마귀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신하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조용히 기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가르치시느라고 식사하실 시간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따금 밤새도록 혼자서 기도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전 앞을 지나치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장님 한 명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땅에 침을 뱉은 다음 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내거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눈이 떠져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사람은 장님이었잖아. 어떻게 눈을 떴을까? 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은 이 소문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장님이었던 그 사람을 불러놓고 물었습니다. 예수가 너에게 무슨 치료를 했느냐? 눈을 뜬 사람은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분은 제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했더니 이렇게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제사장이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빛이십니다. 저에게도 빛을 주셨는걸요? 눈을 뜬 사람은 기쁨이 넘치는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광야로 가셨습니다. 이때 베다니에서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사랑하시는 마르다의 오빠가 굉장히 위급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모른 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에야 베다니에 가자. 나사로를 살려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곳에는 우리를 잡으려는 적이 많습니다. 제자들의 염려도 듣지 않은 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해 보니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마르다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 오빠를 다시 살려주마. 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걸 믿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묻힌 무덤으로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은 어느 것이냐?
네, 바로 저것입니다.
마르다가 가리키는 무덤은 커다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저 돌을 치워라.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선생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되었어요. 냄새가 날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마르다를 꾸짖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일을 하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이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는 무덤을 향하여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나오는데 온몸이 배로 감긴 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넋을 잃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더욱 많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라다녔습니다. 율법 학자와 바리새인들은 그럴수록 예수님을 시기하여 어떻게든 그를 없애려고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어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가 돌보시니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리.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그리고 14절에서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려고 회당이나 길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한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너는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이 정의만, 이 이해만 바로 되어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대단히 경건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질 영광된 계시를 보면서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고 8장 3절에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드려지는 기도의 향연을 말합니다. 향을 태우는 연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시편을 비롯한 많은 기도가 찬양과 영광이듯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기도에 모범된 내용인 9절에서 13절은 다음 시간으로 나눠서 생각하도록 하고 오늘은 기도의 자세를 먼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욥기서에서 엘리후는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으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욥기서 35장 13절에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꼭 우리의 형편과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잘 응답받는 기도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대단히 이기적인 잘못된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도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고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기도다운 기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의 말미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확신을 주고 있어서 천국 시민의 삶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진행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시민 헌장의 3분의 2가 기도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 역시 결코 우연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천국 백성은 기도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이 바탕을 이룹니다.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나라를 의미하는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도는 불신의 사람들과 인생의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절망하고 마는 이유가 다른 이유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고통을 나눌 데가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숨, 억울함을 하소연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으로 얻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특권, 천국 백성들만 누리는 가장 일반적인 은혜요 특권입니다. 설령 믿지 않은 자들이 다급해서 하나님을 불러서 하소연을 한다고 해도 도움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9장 31절에 나면서 시각장애자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고 그리고 누가 너의 눈을 뜨게 해줬느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귀중한 말씀이죠. 나면서 시각장애로 비록 바리새인에게는 죄인 취급을 당했지만 예수로부터 눈을 뜨고 깨달은 사람의 고백인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헛된 것들에게 하소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상반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찾아주신 놀라운 은혜의 또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놀라우신 은혜를 거저 받은 우리들은 아직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세상에는 속을 끓이면서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소연할 대상을 찾지 못하여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우리만 이 은혜를 누린다면 주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기 중에도 바른 기도의 대상을 찾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증거의 삶은 이러한 입장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30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5절 6절에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 당연한 말을 하는가 묻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역사 속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의 기도라도 사람을 의식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하는 기도는 이미 기도가 아니며 이미 받을 것을 다 받아버린 기도의 의미가 없다고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께 들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함을 솔로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서 28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조차도 물러가게 하시고 은밀히 밤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모습은 바로 이 가르침의 모범입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마가복음 1장 35절에 늘 은밀히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들을 치료하시고 악귀를 쫓아내시고 그렇게 분주한 하루를 보내시고도 잠을 오래 자지 아니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홀로 아버지를 만나시는 그런 모범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늘 은밀한 주님과의 만남의 감격을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길이보다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불신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와 구별되어야 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한 것인데 같은 소리를 반복하는 것은 주문을 외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의 백성들의 필요를 알고 계시며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길이를 계산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진실의 깊이를 보시고 기도의 횟수보다는 기도의 무게를 보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방세계의 종교 행위는 주문을 필요로 하지만 참 하나님은 주문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네 번째로는 14절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화평의 기도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왜 기도의 방법과 내용을 가르치시고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시는지 사뭇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실 만큼만 경건하다면 이웃과의 관계에도 관용할 것이고 용서할 것이고 자신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이웃을 용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받아주지 못하면서 자신을 받아주시기를 바라는 독선을 주님께서는 용납지 않으실 것입니다. 평생의 과실과 허물을 용서받고도 이웃의 허물을 받아줄 수 없다면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일 겁니다. 영광의 주님을 섬기는 복된 삶이 되었으면 옆으로 사람에 대한 가치나 자세도 달라져야만 한다는 가르침으로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야 함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옆으로 화평을 이루고 또 화평을 위해서 애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들에게 들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늘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은밀히 주님과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내용이나 길이보다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뻐하시는 삶인지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화평의 기도를 원하시고 중보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지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식물 가운데 선인장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때가 되면 어김없이 꽃이 핍니다. 그 모습이 신기하고 예뻐서 오래도록 보고 싶은데 하루도 못 가서 시들고 맙니다. 전도서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개역성경에 헛되나 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 영어성경에서는 fleeting, 순식간에 지나간다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흘러가는 인생을 생각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덧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돌보고 계실까요? 예우가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만 그 가운데 1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머리털 숫자까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나의 시작을 아십니다. 시편 19편 13절에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고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아십니다. 나훔 1장 7절에서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다고 했습니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의 이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시편 147편 3절,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다섯째,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할 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일곱째, 하나님은 나의 염려를 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열째,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11번째,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아십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12번째,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